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동문서답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내가 내 백성을 내어보낼 테니까 네가 가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이제 11절 말씀부터 오늘 14절 말씀까지 두 번의 모세의 질문이 있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11절, 12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13절, 14절에 다시 또 모세가 묻고 하나님 대답하시고 하는 그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1차 질문과 대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인데 애굽에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그 질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넌 애굽에서 자랐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모든 문물 배웠고 그중에서도 출중하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고 네가 가면은 그래도 대화가 되지 않겠니? 이래야 대답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아니 모세는 내가 누굽니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맞아 보입니까?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말에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하는 그런 대화 방식이 있죠.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인데 그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나다. 내가 간다. 하나님이 모세를 물어볼 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하십니다. 그런 그 우문현답의 방식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가서 그들한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내가 말을 하면 그들이 나한테 물어볼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볼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도 엉뚱해 보이지 않습니까? 동쪽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쪽이 서쪽이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대화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 모세의 그 의도, 질문의 의도, 모세가 뭘 알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이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제 판단으로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를 어떻게 들으셨느냐면,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 뭐 하는 분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걸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도대체 이게 뭘 말할까요? 저는 성경을 배우고, 제가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보다도 분명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묵상하고 깨달은 이 말씀에서 받은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는 이름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말씀은 제가 묵상하기로는요, 하나님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저는 있다에 있다고 봅니다. 있다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있다라는 말, 하나님은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존댓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문의 이야기하고 이 번역의 이야기, 문법적인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그냥 마음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문법적인 근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하려는 것 뿐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은 예후에, 아세르 예후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름이 뭡니까 할 때, 나 예후에, 아세르 예후에다. 그럼 이게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문맥상으로 봐서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이름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여기 본문 말고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백성들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 누가 보내서 왔어? 그럼 예후에, 아세르 예후에가 보내서 왔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모세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어떤 기록에도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려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I am who I am.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I am who 관계대명사, 다시 또 I am. 장로님 어떻게 번역하면 제일 좋습니까? 장로님 한번 번역 한번 해보세요. 영어를 잘하시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번역하기로는 이래요. I am. 나는 있다. 나는 있다. Who? I am. 나는 있는 자로 있다. 나는 존재하는 자로서 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0년 동안을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70여 명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만 해도 엄청난 대접을 받았죠. 당시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자기들하고 요셉하고 짜고 왕에게 요청을 해서 고센 땅이라는 아주 기름진 땅도 얻고 그곳에서 왕의 뭐 양이나 또는 뭐 동물들 기르면서 아주 정말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고 요셉도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 대목에 이르러서 당시 모세가 부름받을 요 상황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노예인데도 번성이 너무 잘 되니까 그걸 막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는 정말로 캄캄한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애굽이 그렇게 강하고 애굽이 우리를 갖다가 억압을 하고 아니 우리 자녀를 마음대로 낳을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그 질문이 뭐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도우려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는 걸로 말미암아서 그걸 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모세가 거기 살았어요.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양치기 안 했어요. 양치기. 양꽁무니나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양을 돌보고 집에 와서 피곤하면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양 돌보고 40년 동안 양을 지키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야인으로 살아가는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제는 다 내려놔버렸어요. 이제는 모두 아마도 꿈도 다 내려놨을 거예요. 어떤 야망, 어떤 생각, 희망 이런 거 다 버렸을 거예요. 아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 살아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정말 우리 상황을 둘러볼 때 아니면 내가 처한 모든 것들 아니면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온 세계가 처한 이런 모든 상황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싶은 것. 흔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보면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과학적이라야 한다. 증명할 수 있어요. 합리적이래. 종교에서 말하는 증명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 되겠는가. 과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설명이 얼추 끝났을 때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정신 있으세요? 여러분, 정신 있으세요? 한국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선생님이 기분이 막 나빴어요. 아니, 내 정신이 있냐고? 지금 너 그 선생님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되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정신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선생님이 더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점잖게 말을 이어갑니다. 선생님 정신 있으신 건 나도 알아요. 근데 선생님 정신 보여줄 수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보려고 할 때는 방법이 필요해요. 어떤 대상을 보려고 할 때 거기에 맞는 방법을 써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물들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 느낍니다. 근데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를 여러분 무엇으로 보고 느끼십니까? 귀로요. 그렇죠? 소리를 눈으로 보려고, 귀를 꽉 막고 눈으로 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냄새는 어떻습니까? 냄새는 귀로도 눈으로도 안 되고 코로만 가능합니다. 맛은 어떠세요? 맛은 입안에 음식을 넣고 씹어보면서 혀로 입안의 촉감으로 그 감각을 느끼면서 아 이게 짜다, 아 이게 싱겁다, 아 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만져야만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근데 오감 말고 어떤 사람들은 제 육감을 이야기합니다. 육감은 무슨 뭐 직감 내지는 뭐 예지 능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게.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실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느껴요? 엄마가 사랑하는 걸 마음으로 느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추억을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어떻게 회상하십니까? 추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추억은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어떤 추억은 막 겁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세요. 아, 예배에 참여하시면 못 만납니다. 예배에 그냥 참여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내가 드려보세요. 내가 예배를 하세요. 예를 갖춰 하나님 앞에 절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보세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느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에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아니, 다른 방법도 있어요. 기도실로 가보세요. 기도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중심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때와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심으로 어떤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로 만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지금 여러분 바람 부나요? 안 부나요? 안 붑니다. 근데 제가 한 바람 이렇게 봅니다. 흔들리죠? 바람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보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궤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방식.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단순한 평강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 기적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복음성 가운데 은혜라는 찬송이 있어요.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그 목사님 간증하는 걸 제가 어제도 조금 들었는데요. 아니,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틀어줘서 조금 들었는데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논리, 신학 그런 이야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것에 우리가 믿음을 내가 신앙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스스로 있는 분이 나와 함께 있는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묵상한 대로 스스로 있다란 말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있다 하는 말은 자신의 힘으로 있다니 그런 뜻이죠.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있다, 스스로 있다. 밖에서 다른 어떤 것의 도움에 의해서 생기거나 도움에 의해서 있거나 아니면 뭘 기대해야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시작도 혼자. 아니, 시작이 없죠. 스스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밖에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도움이나 의지를 받지 않습니다. 아, 이거를, 이 이야기를 피조물과 스스로 있는 자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피조물. 이름 그대로 피조물이라는 건 지음받은 물질, 물체 그런 걸 말합니다. 지음받은 것.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래서 이 지음받은 피조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가 가능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은 누군가에 의해 지배받고 뭐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 의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요 두 관계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피조물은 아무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자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것. 그렇게 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이라는 게. 뭐 우주, 산, 바다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부분도 자연에 포함되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 산, 바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있나요?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아, 우리가 그런 말 쓰기는 씁니다. 쓰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연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했어요. 요세미티의 그 저 뒤쪽 210번인가요? 아니 21번인가요? 아, 그 뒤쪽으로 나가는 그 산중 그 정상 그 거기 가서 그 해프돔을 내려다보는 그런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면은 이런 그 바위가 이렇게 바위산입니다. 바위산이 이렇게 기슭으로 되어 있는데 바위산 기슭에 이렇게 큰 돌들이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 돌이 어떻게 거기 있었을까? 그냥 있었을까? 그냥 처음부터. 지질학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모든 것들을 쓸어내리실 때 있었던 이미 산들 뭐 이렇게 쓸어내리실 때 그때 함께 쓸려오다가 빙하시대 때는 더더욱 그랬답니다. 쓸려오다가 거기 그냥 멈춰선 것들이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대요. 그냥 거기 있을 수 없어요. 나이아가라의 폭포에 가보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은 그 폭포가 이렇게 그 메인 폭포가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미국 쪽에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요 카나다 국경하고 맞닿아 있는 그 U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U자형의 그 폭포가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자세히 보려면은요, 거기 바로 옆에 그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앞에 가면은 그 원래 있었던 돌, 바위를 기념하는 그런 그 기념 그 상징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옛날 있었던 그 폭포의 경계점이 있었답니다. 그 돌이. 근데 그 돌이 사람들이 관망하기 어렵고 하니까 그걸 이제 폭파해서 파괴, 없앴지만은 그 표석은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점점 물러나서 꽤 많이 물러났어요. 1년에 한 3cm쯤 물러난대나요? 그렇게 변합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언제까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은 그것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정말로 과학적일까요? 시간이 뭐 없어서 여러분 제가 추천을 좀 하고 싶어요. 창조과학탐사 이제만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창조 과학이라고 쳐도 많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자료들이 뜹니다. 근데 그 특히 그 창조 과학 탐사 이제만을 치게 되면 그분의 그 빙하 시대라는 강의가 이렇게 유튜브에 원본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니,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왔을까요?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우연히. 수억 년, 뭐 23억 년인지 뭐, 전부터 이렇게, 그냥,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뭐 척추동물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변화해 왔다 진화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주장과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 어떤 말이 더 여러분 과학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 둘 다 우습습니다. 말이 안 돼요. 사람의 합리로 이야기할 때는 말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증거예요, 증거. 과학적인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증거. 그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둘 가운데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맞은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진화론은 정말로 비과학적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무슨 뭐 호모 사피언스가 우리 조상이었을지 뭐 네안데르단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호모 사피언스가 거짓말인가 아세요, 여러분? 왜 가짜였어요? 그냥 과학자 어떤 사람이 자기 학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주운 뼈를 갖다 딱 맞춰놓고 아 이게 호모 사피언스 이런 얘기였던 거 여러분 모르시죠? 이런 건 잘 얘기가 안 돼요. 한번 그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지금도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정교함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은 넘치고도 넘치고. 유전자. 아직도 사람이 다 모르는 겁니다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유전자에 의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걸 못 만들어내요, 아직도. 그렇게 인류가 무슨 뭐 지혜 있고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 그러나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명되어 있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은 피조물과는 다르게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자,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세 번째, 스스로 있다 하는 말은요, 혼자 저절로 있다라는 그런 말은 다른 사람의 다른 것에 도움을 받거나 무슨 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해야지만 그 다음 하나 더 생각이 나가 생각이 돼. 스스로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압력이나 또는 어떤 가두거나 이렇게 막으면 영향을 끼쳐서 이 스스로 있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일관된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어떤 제한이 없대. 언제 어디서나 구속되지 않고 혼자 완전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한번 제한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시간으로 제한하면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1950년에 태어나서 51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이제 몇 년 후면은 이 땅에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도 다 한 시대를 살다 그 시대에 갇혀서 끝났습니다. 아, 물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지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으로 제한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 그렇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은 어디, 지금?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시간에 제한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도 너희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나는 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한 방식. 하나님을 공간에 가두면 어떨까요? 공간에. 우리는 여기 있으면 교회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는 없습니다. 지구 저쪽 뒤편에는 절대로 우리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로 가게 되면 여기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인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나로서는 도무지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동굴 같은 곳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 더 적용을 해보면요.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지혜와 지식으로 가둘 수 있는가? 절대로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식을 뛰어넘고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능력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감히 누가 무엇이 제한하며 하나님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49장 19절 말씀해 보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고 내가 택한 자를 너희 위에다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하반절에 아주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누가 나의 누가 내 앞에 목자가 설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이, 같은 존재가 누가 있겠는가? 사람, 다른 신들, 그 어떤 것도,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고, 그런 말이고. 나와 다툴 자가 있겠느냐? 아, 이 참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나와 다툰다. 하나님과 맞서서 다툰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나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주석이 됐냐면요. 그 나나 주석에 보면 나의 시기를 정할 자가 누구겠네. 내가 언제 가고 언제 오고 이런 걸 나한테 매니지먼 해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걸 같은 단어인데요. 에레미야서 50장 44절에 보면 출두하라고 명령할 자. 아, 욥은 이 이야기를 말할 때 욥기 9장 19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나를 소환을 할 수 있겠 누가 나를 법정으로 끌어내서 나를 판단하고 나하고 다투고 누가 내 앞에 서서 나를 목자처럼 인도하고 내 모든 삶을 매니지먼 해주고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는 유일한 하나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자존자 절대자시며 하나님만이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지한 어리석은 저희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나 알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존자로서의 그 절대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